오늘은 사랑의 백신 접종하기 네 번째 시간으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항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흘러가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대, 이 각박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꼭 접종받아야 하는 이 사랑의 백신은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교회를 올 때 두 마리의 개를 데리고 온다. 두 마리의 개를 데리고 온다. 하나는 선입견, 하나는 편견. 네. 그래서 두 마리의 개를 데리고 오는데 그런데 이 두 마리가 그냥 온순하고 말 잘 듣는 강아지와 같진 않고 마치 도사견과 같이 확 물어버릴 것 같은 그런 사납고 무서운 모습으로 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선입견과 편견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고 또 함께 할 때 이 선입견과 편견은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선입견이 있고 이 편견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회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죄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그 선입견이 있어요. 아, 또 그 얘기. 아, 다 하는데 뭐 또 그 얘기. 아, 그 회개, 아, 이렇게 추석 명절 이렇게 좋은 날에 뭐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시지. 뭐 이렇게 무슨 똑같은 그 암울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실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한번 내려놓고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전에 그 지하철을 타거나 또 길거리에 가면 물론 부산은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동거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이렇게 거리를 가거나 지하철을 타면 늘상 보던 이 모습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소리치는 사람,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앞에 뭐 이렇게 현수막을 크게 달고 또 등에 현수막을 크게 달고 또는 이렇게 들고 이렇게 크게 들고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치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이끌어가지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아요. 내가 당장에 뭔가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뭔가 큰일을 당할 것 같은 이 분위기로 좀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들은 불신자든 물론이거니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불편함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근데 저는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피했어요. 좀 피해갔어요. 너무 좀 불편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불편함을 느낄까요? 일종의 위협 또는 협박 같아서 묘한 심리적 불안감을 이렇게 조성하면서 뭔가 모르지만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힘을 느끼게 돼요. 이 회개라는 개념이, 회개라는 그 외침이 그런 묘한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해야만이 전할 수 있는 개념이겠는가. 무슨 협박하듯이, 뭐 압박하듯이, 뭐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야 말할 수 있는 주제인가 하는 거지요. 물론 그것은 이 내용은 얼토당토 않거나 억지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정말 그런 의미인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뭔가 묘한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보이지 않는 압박, 뭔가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전해야만 되는 그런 주제인가? 도대체 그 의미가 뭔가를 같이 한번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두 사건을 통해서 그 회개의 필요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회개가 왜 필요한지를 다루면서 그 두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빌라도에 의해 학살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1절 잠깐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로마의 군인들이 불쑥 쳐들어와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다 칼로 창으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아래였다 얘기하고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주 심각한 예를 든 거죠, 예수님. 근데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고 났는데, 이 죽음을 목격한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허겁지겁 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은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일을 목격했다면 당연히 마땅히 뭐 제사장에게 가든지 재판장에게 가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에게 가든지 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왔단 말이죠. 예수님께 와서 그 이야기가 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라는 것을 짐작 가능하죠.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밖에서 객사한 이유, 어떤 억울하게 전혀 내가 잘못한 게 없이 이렇게 무차별하게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그런 이유는 다 어떻게 인식했냐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할까 하는 거죠.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살아있으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죽으면 이렇게 무참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이렇게 죽으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해를 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당시에 이런 인명살상극은 흔히 일어나던 일입니다. 예, 흔히 일어나던 일이에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면요, 정말 사람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막 다 죽어가잖아요. 저 사람들은 다 도대체 어디 사는 사람들 데려다가 저렇게 다 죽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인명살상극의 이런 모습들이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의 예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한번 들려고 하는데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가면 이 임페리얼 박물관이 있는데 이 임페리얼 박물관에 가면 아주 사연이 있는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사연이 있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띄워주시죠. 예. 저 그림을 한번 좀 보세요.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 나중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가시거든 꼭 저 그림 예, 꼭 확인해 보세요. 예, 꼭 확인해 보시는데 사연이 있는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림인데 저 사연이 어떤 사연이냐? 이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당시의 주교가 못 들어옵니다라고 가로막아요. 예,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가로막죠. 왼손으로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황제가 당황해하면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왜 이런 사연이 있느냐? AD 390년에 데살로니카가 로마에 반역을 합니다. 배반을 합니다. 아, 더 이상 이 당신들의 정책을 따를 수 없다. 우리가 당신들의 숙국에 대해서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반역을 하지요. 그것이 괘씸해서 로마가 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완전히 다 죽여요. 다 죽이는데 당시에 죽었던 숫자가 1,500명이래요. 1,50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0명의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로 계기로 해서 교회는 이 황제를 정죄를 합니다. 황제를 정죄를 해요. 그러던 중에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빌라도에 가게 됐는데, 이 빌라도에 갔는데 마침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게 돼요. 그때 이 당시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가 나타나서 가로막은 거예요. 못 들어오게. 손을 딱 뻗어서 못 들어옵니다 라고 가로막았어요. 이거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당시에 황제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던 황제가 교회를 들어가는데 못 들어온다고 가로막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죠. 당황한 황제가 얼떨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얼떨결에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다윗도, 천하의 다윗도 살인죄를 지었는데도 성전에 들어가는데 문제 없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되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주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황제 당신도 다윗의 죄를 모방하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회개도 모방하셔야죠. 무슨 얘기냐면 이 황제에게는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죄는 있을지 몰라도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정말 다윗의 그 죄를 모방하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회개도 모방하셔야죠. 황제는 기가 질려서 땅바닥에 막 쓰러질 것 같은 엉거주춤 서 있는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그림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여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내가 죽어있으나 살아있으나 회개가 없으면 망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으나 살아있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회개가 없으면 망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대개의 경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보면서, 죽는 광경을 보면서 아, 죄가 많아서 저렇게 처참하게 객사를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또 다음 이어지는 얘기가 4절, 5절 이야기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자리에 있었던 18명의 사람들이 다 깔아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반드시 실로암에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물론 실로암이 지금은 관리가 잘 안 돼서 쓰레기도 많고요. 아주 더러워요. 더러워요. 더럽고 좀 실망을 합니다. 아, 여기가 이곳이 실로암인가? 정도로 좀 실망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실로암을 꼭 가보라고 하느냐면 실로암 이 예루살렘 남동쪽에 이 실로암 물가가 있습니다. 실로암 물가가 있는데요. 그 실로암 못에 가면 놀라운 광경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히스기야 터널, 히스기야 시대에 뚫었던 그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이. 그 터널을 왜 뚫었냐면 그 물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만약에 적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거나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물인데 그 물을 언제든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물을, 수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그 히스기야 터널에 흐르고 있는 그 물이 마르지 않아요. 우리의 무릎 위 정도, 저의 무릎 위 정도 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데요. 놀라운 광경은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바위산인데 이 바위산을 다 점으로 치고 다 해서 사람이 그걸 다 뚫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이까지, 물의 흐름까지 다 계산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까지도 그 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죠. 대단하죠. 대단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감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들이 도망치진 않을까? 이들이 일은 똑바로 하나? 이들이 괜히 또 요령피진 않나? 또 이들이 또 뭘 또 챙겨가진 않나? 뭐 해서 아무래도 그 실로암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 터널이 딱, 터널 딱 나오자마자 실로암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로암 그곳에 망대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이들을 지켜보고 이들을 감시 감독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밑에 있었던 사람들 18명이 깔려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요즘도 이런 뉴스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들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치여서 어느 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그냥 길거리 걷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죠. 억울한 죽음이죠. 정말 내 가족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죽음을 우리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이 뉴스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파요. 너무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뉴스들 흔하게 보고요. 또 어느 건물 밑에 지나가다가 건물 위에 공사하던 건물에서 낙하물이 떨어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또 듣게 돼요. 이런 일들도 흔해야 되는, 아니 흔하지 말아야 되는데 흔하단 말이에요. 계속 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잘못도 아닌데 억울하게 이렇게 죽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고 나는 죄가 없어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렇게 그들은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벌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일까? 그럴까? 그렇다면요,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죄가 많아서 죽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죄가 적어서도 아니고 더 의인이라서도 아니고 그래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예외가 아닐 수 있다.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 억울한, 그 가슴 아픈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 예외가 아닐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는 지금 당장 오늘 여기에서입니다. 나중에가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하고 뭐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오늘 당장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 한 이 단어도 들리지 않고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3절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로 이야기합니다. 말에는 듣기에 좋은 말이 있고요, 거북스러운 말이 있고요, 결코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말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 누굴 비판하는 말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우리는 늘 언제나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에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상하리만큼 평소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요. 그 모습이 뭐냐면 망한다, 망한다를 외치고 있어요. 망한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해석을 보니까 승리하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어요. 승리하지 못한대요. 성공하지 못한대요.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망한다, 망한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해야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바로 지금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만회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내게 생명이 붙어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양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죄가 있고 없고에 따라 죽는다면 우리는 죄를 짓자마자 진작 죽었어야 하지만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을까요? 남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남보다 지은 죄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마치고 시차례를 갔다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해요. 어느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자신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혹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자꾸 말실수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본래 하려는 말은 안 나오고 이상하게 말이 잘못 표현되어서 계속 실수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날이 다 됐나 보다고. 내가 죽을 날이 다 됐나 보라고. 그래서 요즘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집에 들어와서 내가 오늘은 말실수한 게 없나. 내가 오늘은 누구한테 상처 준 일은 없나. 내가 오늘은 누구한테 내가 실수한 건 없나. 이거를 막 생각을 하신대요. 막 생각을 하셔서 그 다음 날에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간대요. 그래서 찾아가서 사과를 하신대요. 용서해달라고. 내가 본래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닌데 내가 노인네가 내가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정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혹시 허물이 있어도, 혹시 어른들이 말실수를 혹 하더라도 좀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아이 그러려니 이해해 주시고, 아이 어른들이 그러려니 이해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역시 기도하는 어머니는 다르구나. 아 기도하는 권사님은 다르구나. 지체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내가 혹시 실수한 게 있다면 용서하라고, 내가 혹 말실수한 게 있으면 용서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많이 바빠져요. 만약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면 너무 큰일이에요. 큰일. 제 인생을 만회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된 지혜가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 그래서요, 요즘은 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다 용서하려고 노력해요. 다 덮으려고. 아유, 그러려니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아유, 그냥 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굳이 죄를 지어서 더 많이 회개할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사랑 여러분, 더 많이 회개할 거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회개할 거리를 만들고 회개도 안 한다면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우리 양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셔서 회개하시길 바라고, 혹이나 회개할 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회개할 거리를 많이 만들면 그만큼 더 많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만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만회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을 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시찰에 예, 개척한 지 2년 정도 되는 목사님 계세요. 제 학부 후배이기도 하고. 네, 사모님이 5년 전에 암이 걸리셨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어 가는 듯 싶더니 최근에 다시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제가 묻고 어떠니 지금 어떠냐 이렇게 묻고 지내다가 이번 시찰회 때 만났어요. 제 옆에 앉아서 제가 손을 꼭 잡고 사모님 어떠시냐고 물었어요. 이젠 끝이라고 봅니다 하더라고요. 이젠 끝이라고 봅니다. 진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물이 나고 기력이 완전히 바닥이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젠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는데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군다나 자녀들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엄마 없이 살아갈 그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 주머니를 뒤졌어요. 뭐라도 있으면 좀 챙겨주려고. 그랬더니 제 속주머니에 추석 상여금 주신 게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저는 얼마인지도 몰라요. 얼마를 주셨는지 열어보지를 않아서 그냥 주시는 대로 넣어놔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꺼내가지고 살짝 구겨가지고 살짝 옆으로 넣어줬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 사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사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회를, 그 시기를 놓치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 우리 양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만회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편하기 위해, 더 성공하기 위해 사시겠습니까? 언제나처럼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편해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만한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만회할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보다는 내가 죄인인데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아느냐? 우리가 죄인이,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우리가 만회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필립 헨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로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대해 많이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만일 내가 강단에서 죽는다면 회개를 설교하다가 죽기를 원하며 만일 내가 강단 밖에서 죽는다면 그것을 실천하다가 죽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 축복의 길이 열리고 사역의 길이 열리고 응답의 축복도 능력 있는 삶도 새롭게 펼쳐짐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가지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유연한 심령을 주시어 우리들의 마음에 인간적인 찌꺼기들을 남겨두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회할 기회인 줄 알아 타인을 살펴 티끌을 발견해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들보를 방치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 질렀네. 예수여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사랑 마음 위로 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나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회개만큼 시급할 것은 없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수도 없는 죄들을 하나님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죄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은혜의 통로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기쁨으로 천국 문에 들어가 주님 만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올가매는 듯한 묘한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리던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죄가 적거나 더 의인이라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가 죄인인데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일하는 시간이 만회할 시간임을 알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민족과 세계 위해,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해, 특별히 추석 명절 온 가족 식구들과 두터운 정을 나누며 그 힘으로 더 힘있게 살아갈 내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